시편 19번 메시지.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화된 누림을 가짐. 첫 번째,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함. 시편은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시편 제1권을 다루었는데 이것은 41편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시편 제2권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강화된 누림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1권에 있는 시편들은 주로 다윗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제2권에는 고라 자손들이 쓴 8편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영예로운 이름이지만 고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 중 몇몇이 시편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편 다섯 권에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전진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다섯 권은 모두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시편은 마치 다섯 개의 계단과 같아서 그 계단들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시편의 더 높은 계시 안으로 이끕니다. 시편 제2권은 42편 1절부터 매우 좋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자의 주님에 대한 신선한 갈망과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기자가 표현한 것과 아주 다릅니다. 시편 1편에서의 사람의 관념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물을 흡수함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시편 42편에서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말합니다. 제1권을 여는 말씀인 시편 1편은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제2권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율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합니까? 확실히 하나님과 율법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편 2권이 1권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시편들의 계시가 다섯 권 전체에 걸쳐 제1권부터 점차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5권이 시편의 최고봉입니다. 이 책의 최고봉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제2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제5권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마 항상 할렐루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편을 연구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1편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권이 하나님에 대한 기자의 갈망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우리가 물에게 경배하기 위해 앉아서 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에 대해 갈급해해야 하며 또한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급이라는 말이 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갈망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갈급해한다는 것은 주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선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분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제2권은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 더욱이 그분의 성에서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들의 강화된 누림을 계시함. 시편 제1권에서 기자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켰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의 누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실제적인 계단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참 계단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제1권은 기자를 올바른 방향인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으며 그럴 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의 누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말하는 제2권의 처음 두 구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입니다. 제2권은 직접 하나님에 대한 누림으로 시작합니다. 제2권은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 더욱이 그분의 성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강화된 누림을 갖는 것을 계시합니다. 제1권은 제2권만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에서의 누림을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제1권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저 장막이요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임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앞부분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장막이셨습니다. 사실상 이 장막은 이동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천막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과 연합되심으로 그분의 믿는 이들은 그분의 연장과 그분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번째 단계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시편 제1권에서는 하나님의 성에 대해 말하는 구절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왕국을 표징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가 결국은 왕국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라 없이는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장막이 확장될 때 성전이 되며 그 성전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왕과 함께하는 왕국이 됩니다. 왕국은 시편에서 성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되었으며 그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를 시온이라 불렸습니다. 시온에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전 둘레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합니다. 제2권에서 기자는 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갖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은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막과 성전이신 그리스도이자 그리스도의 확장이요 성전의 확장인 교회입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우리의 거처이시며 또 한면으로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집과 그분의 거처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들의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집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서 집 안에 계십니다. 젊었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결코 안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없고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집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집이 있으며 하나님께도 역시 집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없지 않으며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말을 들어왔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집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과 그분의 성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자는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이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계단을 통과하는데 이 계단은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높여지심과 다스리심이 강조됩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84편, 85편, 87편, 88편은 고라 자손들의 거룩한 글들임.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84편, 85편, 87편, 88편은 고라 자손들의 거룩한 글들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 주도자였습니다. 약 470년 후 신원자 사무엘과 노래하는 자 헤만과 다른 몇몇 시편 기자들이 다윗 시대에 배역한 고라 자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심지어 반역의 주도자의 자손들까지도 그들의 거룩한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시편 기자들이 되었으며 그 거룩한 글들은 대대로 존재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성경의 일부가 된 것들을 썼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글들은 대대로 존재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근거하여 쓰여졌음을 보여줍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막중한 죄인이요 반역자인 고라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쓴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라 자손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가련한 죄인들이고 반역자들이지만 우리 가련한 죄인들도 신성한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급함. 시편 42편부터 44편까지의 준비한 요점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벌거벗겨진 후에 기자는 그와 그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패배당하고 벌거벗겨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그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 갈급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난과 압제 아래서 기자는 또한 대적자들의 비난과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은 사람들이 종이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잔치하는 무리를 인도하던 영광스럽고 즐거운 과거를 회상함. 한면으로 기자는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었지만 다른 면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잔치하는 무리를 인도하던 영광스럽고 즐거운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4절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매우 유쾌한 회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보기 원합니다. 기자가 포로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것을 떠나 그 밖에 다른 것, 즉 그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또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시온산의 꼭대기로 오르는 무리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회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즐거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과거를 회상해야만 합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데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 데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수년 전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놀랍고 즐거웠던가를 회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기억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우리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빗나가게 만듭니다. 시편 42편 4절은 좋은 구절이지만 이 시편을 쓴 기자의 정서에 무언가가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합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려와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 데서 다른 곳으로 빗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과거에 귀히 여기던 것으로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자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 데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의 정서를 이루고 있는 생각들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람으로 격려받음.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그분의 얼굴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람으로 격려받았습니다. 기자는 그 자신, 즉 그의 혼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그의 혼에게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자는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가정을 잃고 포로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으며 땅에 속한 모든 누림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포로 생활에서 그의 누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동안 다른 생각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는 아마 그분을 찾아 갈급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우리는 빗나가게 하는 생각들로 인해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먼 데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함. 기자는 먼 데, 즉 하나님의 집과 성이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42편 6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자가 그의 집과 고향과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의 문이나 예루살렘의 문이 아닌 아주 먼 데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한 적들에게 패배당해 사로잡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자도 그러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이었으며 고라는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자는 먼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함. 시편 42편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기자가 그들의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했음을 보여줍니다. 7절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역자는 폭포를 물기둥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기자가 통과한 고난을 묘사한 것입니다. 8절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렸고 밤에는 여호와의 노래가 그와 함께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9절과 10절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적들이 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기자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데에서 딴 데로 빗나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를 쓰고 있을 때 온갖 빗나가게 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므로 그는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에서 다른 것으로 마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들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 기자가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동안 많은 것들이 그를 다른 곳으로 빗나가게 하기 위해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의 표현 속에 그가 쏟아놓은 그런 정서를 이루었습니다. 시편 43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기이하고 놀랍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표현해내는 정서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시편들의 내용이 이러한 혼합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에 인도하여 이르게 할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함.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고 그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인도하여 이르게 할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산과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빛과 진리를 얻을 때 길을 얻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됨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산 시온으로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4편까지를 쓴 기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제단에 이르기 위해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포로됨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처로 돌아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 시편 기자들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 시편 기자들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귀히 여김. 1절부터 8절까지에서 기자는 그들 조상의 역사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혼합된 정서의 일부로서 마음이 흩어진 것입니다. 현재로 인해 한숨을 쉼. 과거를 귀히 여기는 데 더하여 기자들은 현재에 대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편 44편 9절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는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저버리셨다고 말합니다. 17절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그들이 당한 패배와 포로됨 같은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언약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자주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이 그분을 저버리고 그분의 계명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시편 44편 18절은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자들의 말 중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시편이 다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의 인간의 관념과 신성한 관념이 둘 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자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이 소연해 있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러한 다른 생각들로 인해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얼마나 선하셨으며 그들은 얼마나 잘못되하시는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저버리셨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두 비슷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많은 다른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연구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과 5절은 신성한 관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5절은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 임재는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의 구원입니다.